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좀 더 편하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대부분 다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행운과 좋은 소식을 은근히 기다리면서 돼지 꿈이나 용 꿈을 꾸면 가슴이 설레이고 새로운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토정 비결을 보든지 점쟁이 집에 찾아가 돈을 지불하고 또 좋은 날, 또 좋은 일들에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길일, 좋은 날을 물어보는 거예요. 길일은 손이 없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손이 없다는 것은 이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없는 날.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이에요? 귀신이죠, 귀신. 이 악한 귀신이 찾아오지 않는 날, 그날의 길일, 좋은 날을 말하는데 이 악한 귀신도 일하다가 어떤 데는 볼일 보고 나가야 되고 휴가를 가게 되고 출장을 가게 되면 그날이 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전히 결혼식 날짜, 이사 날짜 정할 때 또 가게를 개업할 때 중요한 행사를 여는 날을 결정해둘 때 음력 달력을 보고 소위 길이를 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길을 악신으로, 악신이 없는 그 날을 선택하기 위해서 몇 달 또 6개월 그 날짜를 정하고 원하는 장소에 그 예약을 하기 위해서 프리미엄까지 지불한다고 해요. 우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요즘에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물어보면서 귀신의 힘을 빌어 장래 일을 중요한 대사를 물어보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중요한 사건 결정 앞에 두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사야 45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누구에게 물어봐요? 내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말은 내게 부탁하라.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결정해야 될 때 나도 모르게 자녀들이 혹은 남편과 아내가 결정해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까? 나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무시했다는 것이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선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나를 물어보지 않고 무시하고 이상한 귀신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물어보고 내게 물어보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한 번 하나님께 찾아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되죠. 저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카고에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에 참석하느라고 시카고에 다녀왔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많은 결정이 있었어요. 여기에 몇 시에 떠날까? 어디서 휴식을 취하고 게스트는 어디서 넣고 저녁은 어디서 하고 또 호텔 아침에 몇 시에 호텔에서 식사할 것인지 아니면 가다가 그냥 뭐 맥도날드 들려가지고 간다니 뭘 것인지 아니면 또 끝나고 언제 주춤할 것인지 또 이메일을 체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다음에 할 것인지 몇 시에 출발하고 또 게스트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 질문을 넣고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린 경우가 있을 것이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어느 대학을 보내야 좋은 것인지 어떤 직장, 어떤 사업을 하고 돈을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지 젊은이들은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배우자와 상대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는 신앙생활의 표본은 어떠한 중대한 문제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세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한 아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이 세상 속에서 내리는 선택과 결정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본문 1절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장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추수를 마친 후에 곡식을 저장을 할 때 아마 10월 가을 때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아 우리 이제 한 해 농사 잘 마쳤다 수확을 준비했는데 그때에 맞춰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곡식을 빼앗아가려고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불붙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현재 상을 보면은 사옷 왕으로 추격을 받고 있는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더군다나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는 자기를 따른 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갖춘 정규 군사들이에요. 모든 면에서 월등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힘 당하는 동족을 구해줘야 했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살다 보면은 중요한 문제 앞에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나의 능력, 돌아가는 형편, 가진 것을 보면 내가 섣불리 나섰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처럼 여깁니다. 오히려 내가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떤 말씀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 질문입니다. 질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도 유익한 상황이 전개되는 그곳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네가 이 유다 유급의 상황 동족을 구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라 사람들이 너무 위급한 일을 당하는데 제가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근라 사람들을 네가 구원하리라 블레셋 사람들 치러 나가는 전쟁이 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바로 순종할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제 결단했습니다. 제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나가 동족을 구하겠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지내고 있던 자들은 블레셋과 전투를 적적으로 끌어말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기적인데 사울 왕이 지금 계속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 오는데 그러가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만일 사울에게 일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가 바로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잡아줄지 모릅니다. 지금 자신들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유다에서 도망을 가기도 힘들고 너무도 버거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많은 말들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다윗과 다윗의 참모들과 신하들이 제안한 조언들은 결코 이상한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도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했습니다. 블레셋은 훈련받은 정예 군인이고 무기도 자기들과 비교한 데는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무장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침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편에는 다 뭐 불량자들, 빛에 찌든 자들,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자들로 구성된 6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사람들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가 한번 말했으면 됐지 또 물어보냐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다시 확신을 시켜줬어요.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아 내가 너 형편한다. 그냥 동굴에 가만히 숨어있어. 내가 처치할 것이라. 밖으로 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가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말씀에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림님을 사르면서 그동안 여러모로 사람을 은근히 기대했었습니다. 사울왕의 사유가 되어가지고 사울의 도움과 혜택을 많이 받은 적도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사울이 위해서 노릴 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찾아가기도 하고 아이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고 칼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을 찾아갔을 때 항상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거짓이 노출되어가지고 높당에 사는 무고한 제사장 85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도 겪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는 가드왕 야기스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했을 때 신하들의 밀고로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통해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런 쇼를 부리다가 살아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내 생각이 우둔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나의 계획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자신의 영적 미숙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배운 거예요. 그 후에 그는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아둘람 굴에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이 계속 이루어지는 광야 훈련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된 신앙의 솔직한 고백이 시편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기도시죠.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속 이어지는 위기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사울왕과 그의 세력들이 자신을 추격해 오고 앞에는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진 세력이 아주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나가라는 것이죠. 편안한 자리, 목숨을 부지하려는 그런 안주한 생활에서 일어나라. 부름의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일나로 내려가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우리가 읽었던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갔을 때 다윗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전략, 그의 무기가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군사들이 그를 뒤따르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처절한 수치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깊은 진리를 깊이 터득하게 됐어요. 그냥 깨달았으면 됐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뼈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을 대부분 다 처리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이 다 붉어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필요한 중요한 결정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은 뒤에서 도와주시면 되고 너무 가까이 오게 되시면 내 삶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물론 이런 기도가 나쁘거나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다 주께서 들어주십니다. 다윗처럼 위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분에게 결정권을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든지 나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 해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따라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너무도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 안에 가정 속에 늘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많은 경험을 가져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가진 생각과 비교가 되겠어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 하나님과 비교하면 1인치, 3cm도 되지 못하죠. 그 3cm가 된다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가진 최선의 방법과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으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어야 돼요. God will surely answer when we ask.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꿰뚫어 보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성경 안에 무수히 기록됐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주문,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 속에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한 인간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그대로 믿고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선포가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그분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도의 의미고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10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시하셨습니까? 아니죠. 11절 말씀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응답하셨어요. 그가 내릴 것이라 하셨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한번 여쭈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는 바로 십 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그릴라 사람들의 마음이 변심한 것이지요.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의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사울에게 넘겨줄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땅을 피하라. 피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라. 그래서 다윗은 광야 산성을 찾아다녔는데 또 그 모든 과정을 사울이 알고 계속 날마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사울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치른 전쟁의 승리도 광야 생활의 모든 부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 미래,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소원과 계획을 결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고 생각에 골들에 있으면 안 됩니다. 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은 그 말을 하고 저 계획을 나에게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내년 계획이 있습니다. 뭐 예산이 있고 뭐 행사가 있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고 전화로 말로 계속 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결정적에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무능력이 교회의 하나님의 영역이 떨어져가는 이유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정치적인, 인간의 술수가 교회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지도 않고 보여지도 따르지도 않으려는 인간의 통치가 교회를 다스릴 때는 교회는 다 문 닫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모든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부분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사라진 뜻과 최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이 허탄에 빠지 않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안 받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마음속으로 믿으신다면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습관을 가져야 돼요. 단순히 깨우침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다윗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숲속, 동굴 속에 들어가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하셨어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라 믿었다가는 당장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목숨 잃을 것인가 나와라, 광야로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앞날을, 네 인생을, 생명을 지켜주겠다 하셨어요. 자신의 유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 다윗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무모한 전쟁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에 구했을 때 그를 유면치 아니하시고 늘 피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저술하신 한국의 김하중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중국 대사로 계실 때 근무할 때 사스라는 전염병이 중국 곳곳에 일어나게 돼가지고 다른 대사들이 본국으로 피신하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상황을 물어보는 간증이 책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중국 땅에 번지는 사스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위기를 피해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까? 물었더니 사스가 곧 물러갈 테니까 한국으로 나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스가 그대로 물러가게 되고 그때 예정된 당시 한국 대통령의 중국 순방도 아주 어림없이 다 깨끗하게 원만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분은 그 책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산 근교에 세계로 교회를 심화하시는 손현보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우리도 우리 세미나 때 나눈 그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정말 시골 어촌 마을에 세워진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부흥을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손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대로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다는 그 내용이 그 책에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라 하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유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는 자는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의 약속으로 믿으시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관계되지 않고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두 가지 예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내 생각만 하고 자기의 분주함에 빠지고 문제 속에서 들어갈 때 기도 응답이 없고, 두 번째는 자기의 육심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기도,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일관성 있는 기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의 비결도 다른데 있지 않아요. 꾸준함이죠, 꾸준함. 힘들 때나 편할 때나 바쁠 때나 여유가 있을 때 늘 말씀과 기도 생활에 훈련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생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 꾸준함은 저절로 깨달음을 되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꾸준함이 우리 삶에 정착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10년이 넘도록 광야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지난주에 저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던 마라톤 대회에서 케냐 마라토너 선수가 2시간대 벽을 깨뜨리고 1시간 59분 40초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여겼던 2시간대를 깬 케냐 마라토너들인데요, 그 여러 가지 비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선수들이 잘하나 그 여러 가지 비결을 말하는데 가장 설득적인 내용은 그 케냐에 있는 젊은 이들은 모든 것이 다 걸어가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갈 때도 2시간을 걸어가야 되고 장을 볼 때도 1시간 반, 친구를 만날 때, 학교를 갈 때도 최소한 1시간, 2시간을 어릴 때부터 걷고 뛰다 보니까 뛰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고지대에 그런 환경도 있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마라톤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도 영적 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비해서 기도 생활하는 것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생활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착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새로운 일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내 힘과 내 지혜로 할 수 없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될 수 있는 그 일에 한번 모험의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부담이 있고 이것을 하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놀란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는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신 뜻 안에 선택되어 사명자로 살아가신다면 인간의 생사 화복이 나의 노력이나 능력이 있지 않고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신다면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와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주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찾아가기 전에 주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는 기회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선명한 응답이 깨달아지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에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지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연애 삶 가운데 이 놀란 구원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